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아멘. 이사야서 59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이제 이사야서 60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이 펴져 계신다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작은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1절부터 22절 전체를 다 어우러서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근데 우리가 영광은 누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고 제목에서는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고요. 본래 설교를 준비할 때는 1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를 제가 하나로 묶어서 설교 준비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세상에 원고지가 몇 페이지가 되는가 하면 어마무시하게 페이지 수가 나와서 설교만 해도 한 1시간 10분 정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반으로 과감하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를 오늘 설교하고 다음 주에는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텐데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1절부터 6절, 7절부터 12절인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이게 그 외적인 승귀라는 말은 높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외적인 모습에 강조가 되어 있다면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내적인 것에 관한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제가 잘난 척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그 표시를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영어 성경은 좀 낫고 그리고 히브리 언어로 읽어보면 그 강조점이 이렇게 독특하게 튀어나오고 있어서 제가 과감하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이 강조가 되어 있고요.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내가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문맥이지만 그런데 두 개가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데 오늘 제목이 그 성경에 있는 제목이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제목으로 비춰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절에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간단한 질문을 전제적으로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은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을까? 그 전제 조건이에요. 이거를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한다면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까? 예, 아니요. 아니요잖아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도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 전제 조건은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의 빛을 비춰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비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어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 서론이니까 요 얘기 일단 하고 나서 졸아도 그때 가서 졸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졸문한데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지요. 예, 아니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이게 함정이 있어요.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날까? 예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만나셨어요. 문둥병자를 만나서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입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딱 해주고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러면 문둥병자가 아이 귀찮아 죽겠는데 내가 30평생 문둥병자로 살면서 이거 해봤는데 안 됐는데 아 저 양반이 와갖고 또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에이 자 한번 해볼래나? 그러고선 지가 일어나가지고 비누칠하고 샴푸하고 때 밀고 그러면 문둥병 낫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문자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덮여 있는 거죠. 그 능력 때문에 그것을 들은 자가 깨끗함을 받는 거잖아요.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백성들입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의 내용이 정말로 극악무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로 가면 능지처참에 처하고 삼족을 멸해야 되는 그런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을 정도로 새까만 어둠 속에서 지금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게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먼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일어나라라고 하는 명령,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두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1절을 자세하게 보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고 난 다음에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에요. 너의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얻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어.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나요? 죽은 자가 어떻게 믿음을 가늠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인쳐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눈이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은 앉아있던 상황에서 벌떡 일어나는 외적인 면이 있다고 한다면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말은 내 속에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오므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게 되는 내적인 면, 내면적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로 놓고 보면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오셨다라고 단정 짓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니까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래서 문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완료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그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구원을 위해,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어두움을 쫓아내는 영광의 빛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더니 아 내가 이래봬도요 오늘 구두를 닦았어요. 사실 오늘 구두 닦고 왔거든요. 아침이라도 구두를 닦았는데 한국에서 처음 사갖고 왔던 튜브로 되어 있는 구두약이 있는 거예요. 있었어요. 알았어요. 근데 아이고 오늘은 시간이 좀 많으니까 그거 한번 쓰자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흔들어서 뭐 하라고 그래서 흔들어갖고 뚜껑을 딱 열었는데 세상이 녹아가지고요. 더워서 그 안에서 열자마자 퍽 하는 거예요. 다행히 옷에는 안 튀었어요. 그래서 퍽 했어요. 자, 내가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구두약을 발라서 내 구두 멋있죠를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두움을 몰아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라, 근데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1절과 연결을 해서 놓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어. 왜냐하면 보라예요. 왜냐하면 보라, 이 세상이 지금 새까맣게 어둡게 깜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오직이라는 말이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너 위에 임할 거고 그의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하시죠? 이 세상이 새까맣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텐데 누구를 통해서 하고 있는가 하면 시온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게, 그 시온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둬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어두워진 세상에게 빛을 비추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우리가 뉴스에 옛날에는요 이런 뉴스 자주 못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요. 근데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우리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뉴스들이 아니에요. 아들이 엄마를 때렸다. 여러분 이거 애기가 그냥 리원이가 그냥 할아버지 이렇게 툭툭 때리는 거하고 같냐고요 이게. 20살이 넘은 아들이 엄마의 뺨을 휘둘겨 폈다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엄마가 아기를 낳고 나서 쓰레기통에다 버렸대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잖아요. 왜? 많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그렇게 안 살아왔어요. 우리가 살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닌데 요즘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공통의 가치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옳은 것 같아도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었으면 거기에 순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 가치관의 중심이 공통이 한 무리 공동체 아니면 커뮤니티가 아니라 사회의 가치관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이에요. 내 가치관과 맞지 않으면 다 원수예요. 다 적들이에요. 그리고 방송 용어가 아니지만 나하고 안 맞으면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렇게 세상이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성경이 그전에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 머리 숙였어요. 그 앞에 다 머리 숙였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성경에서 그랬다니까 아 그런가 보죠. 그리고 머리 숙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아 그건 성경 이야기고요. 내 생각은 달라요라고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어두워진 거예요. 이렇게 새까맣게 어두워져 있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자기를 찾아간다고 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보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다음에 뭐를 봐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여 주셨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나 한 사람만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어두워진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비추는데 하나님이 도구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통로를 사용하기로 하셨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여러분들이에요. 저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반사체로 만드시겠다고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우리들을 택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야단치셨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입니까 우리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반사체일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서 다시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공동체로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목적,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백성들이 모여듭니다. 4절에서부터 6절까지,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백성들이 모여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열방들이 시온의 빛으로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시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방팔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열국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시는 메시아,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로 놓고 보면 앞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빛을 비추시겠다고 안 그러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열방의 빛을 비추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점은 유대인들이 맞아요. 시작점은 유대인들이 맞지만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인용하고 있는 요한 칼빈이 이 부분에서 주석에서 멋있는 글을 썼어요. 요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여명에 비유한다. 여러분 여명 뭔지 아시죠? 이는 새벽별이 하늘의 한쪽 구석만을 비추기 시작하여 그 다음에는 즉시 태양이 모든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먼저 새벽이 유다 가운데 있었고 그로부터 빛이 떠올라서 그 다음에는 온 세상을 둘러 비췄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땅에 어느 한 구석도 빛으로 비추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유다가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다에게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셨기 때문에 유다가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라스베가스로 이사를 올 때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라스베가스로 올 때 우리 교회에 와서도 말씀을 전해주셨던 목사님이죠. 친구 목사님인데 얼바인에 있는 베델교회의 김한효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제 바로 직전에 오기 전에 왜 해필이면 라스베가스야? 갈 데도 많은데. 그 친구는 저를 여러 교회에 소개를 해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개척하겠다 그랬거든요. 왜 하필이면 라스베가스냐?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거기 갔더니 먹을 게 많아. 제가 그랬겠어요? 아니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못 갈 게 뭐냐. 제가 그러고 왔어요.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하니까 하나님 나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게 선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먼저 가세요. 그래서 필요한 것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갈 때 그게 단계 선교가 됐든 그게 뭐가 됐든 심지어 내가 선교지는 못 가더라 해도 교회에서 후원하는 일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가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얼마나 전도할 것 같으세요? 저도 전 뭐 여러 곳은 아니지만 한 군데를 계속 가는 스타일이잖아요. 거기 가서 제가 몇 사람을 전도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손가락 못 세요, 저요. 이게 꼽아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서 전도한 게 아니라 저는 가서 말씀 같이 나눈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선교란 무엇이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잖아요. 최고의 전도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무슨 예배?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주는 예배. 아까 우리 성찬식 때 했던 그 설교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그럴 때 내 자녀들이, 내 친척들이 평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어려운 일이 딱 생겼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나타나는 것이 우주적인 예배가 4절부터 6절 사이에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방팔방에서 와요. 낙타 타고도 오고 배 타고도 오고 풍성한 것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오는 장면이 4절부터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마치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흩어져 있었던 자녀들이 추수감사절이 되었을 때에 집으로 밥 먹으러 오는 것처럼 땡스기빙을 위해서 여기저기서 오는 것처럼 몰려드는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와 같아야 합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아야 되는데 요한 칼빈뿐만 아니라 여러 신학자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특히 요한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어머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에게 교회는 무엇이냐? 어머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쟤네가 왜 와? 저 이방민족이 왜 오는데 나 싫어. 우리끼리 예배 드릴 거야. 그러면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떤가 하면 아이가 밖에 나가서 진흙탕에서 뒹굴고 심지어 개똥을 밟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아이고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툭툭거리기는 해도 벗기고 씻기고 입히고 그게 어머니잖아요.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느 누구라도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가 아니라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내 눈에 보기에 모자라는 사람 같고 내 눈에 보기에 망가진 사람 같고 내 눈에 보기에는 절대로 우리하고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품어 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6절 끝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무엇을 전파한다고요?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로 올려드리는 찬송이어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찬송은 뭔가 하면 여러분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고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런 교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선포되어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행동 하나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 하나까지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을 것 같아서 했다고요? 그거는 여러분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더욱더 반드시 함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